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제가 2003년도에 중국 지하신학교에 가서 지하신학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중국 사람들 사모함이 있고 얼마나 찬송도 말씀도 참 그런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공안이라는 말을 하면서 공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서로 나눴는데요. 공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중국 신학교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중국에는 똑똑한 여자들이 비리비리한 남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찬양도 잘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공안 얘기가 나와서 좀 이렇게 되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확 다 바뀌는 거죠. 제가 공안도 아닌데 공안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확 바뀌고 눈이 아이들 눈 겁먹으면 눈 까맣게 되는 거 알죠? 그런 얼굴로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얘기를 들었더니 한번 지하 신학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잡히고 막 가서 고문하고 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저한테 오는 편지는 엔간하면 제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띄웁니다.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어떤 것들은 제가 올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올리면 추적당할까봐. 지난달에는 이제 늘 올리던 분이에요. 그래서 올렸더니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지금 중국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을 두들겨 잡았던 그 공안이 지금 선교사님들을 지금 선교사님 어디 하는지 다 알잖아요. 중국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집에 공안도 다녀가고 경찰도 와서 물어보고 집을 뒤지고 이제 막 이런다고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럽니다.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자유로울 것 같은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는 강령이 종교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저는 우리 조국이 근심스러울 때가 있는 게 아무리 이북이 아무리 뭐가 그래도요 이건 아셔야 돼요. 좌쪽으로 가서 공산주의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유물론입니다. 모든 것을 물건으로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하고 셋업시켜 나갑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중국에 그렇게 위험이 있고 목숨이 까딱까딱 할 때도 있는데 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그렇게 어려워져 있습니까? 딱 하나,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거기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이렇게 봐오는데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다가 가셨습니다. 그게 이 사복음서에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누굽니까? 그런 무리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왜 그럽니까? 왜 도대체 예수님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 머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그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올 메시아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이상 중에 한 분을 봅니다. 그분을 봤더니 옷이 있는데 옷은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허리띠를 띠고 있는데 그 허리띠는 정금이에요. 그리고 몸은 막 광채가 나고요. 얼굴도 막 광채가 나고 눈도 광채가 나고 이제 거기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노쇠 같습니다. 빛난 녹과 같고 그 목소리는 물소리가 쫙 흐르듯이 위엄에 차 있고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다닙니다. 보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졸개같이 아주 비참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 행색을 보니까 아주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소리도 모양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놈 가짜라는 거지. 지가 지 입으로 메시아라고 그러지만 지금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름 보니까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자기들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막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은 귀신 들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계속해서 귀신 들렸답니다. 저게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대장이 쟤한테 힘을 줘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참 무서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거 하나 아셔야 돼. 구약에는 어느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문둥병도 고치고요, 사람도 살리고 했는데 소경의 눈은 한 명도 고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소경의 눈이 뜰 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을 보면은 그게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이 이런 사역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언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사랑하신 성도님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의 눈이 뜰 거라는 겁니다. 9장입니다, 오늘.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눈 뜨는 사건은 예수 믿은 지 오래 조금 되면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다 알잖아요. 이 우리 근처에 있는 저수지 이름도 아닌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실로암 못을 다 압니다. 왜 합니까? 이 성경 너무 잘 알아. 이 성경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이렇게 보면서 다르게 좀 보셔야 됩니다. 아, 이 성경 말씀은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지금부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을 머릿속으로 무엇을 그리라고요? 그림.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림. 그림. 그림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느 길인지 그리고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이 소경 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으니까 실로암은 성전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전 가까이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뭐요? 소경.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 무슨 소경요? 날 때부터 소경. 왜 그런가 하면 2절을 보실 때 요거 가지고 우리가 2절을 좀 봐야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소경이에요. 그 소경을 보았습니다. 2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 소경 언제부터 됐다고요? 날 때부터. 그런데 제자들 질문이 이상하네요. 아기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 소경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맞아요? 돼요? 아니, 부모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근데 이 아기는 지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소경으로 나왔는데, 맹인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얘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쁜 일이 있거나 누군가가 병이 걸렸다 그럴 때는 이걸 죄하고 연관을 많이 시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영혼으로 존재했다고 그리고 그가 죄를 지으면 이런 일이 있다고 막 가르칩니다. 성경적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이렇게 질병이 있으면 저거는 이렇게 나쁜 짓 해서 저런 거 아니야?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모르는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그 정리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경을 하나 놨는데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성도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런 질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큰 풍랑 치는 데서 살았잖아요. 배가 다 깨지고 막 선원들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해주겠다고 구해줬어요. 그리고 섬에 내렸습니다. 섬에 내려가지고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구해왔으니까 나무를 불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8장 보면 무엇이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의 손을 꼭 깨물죠? 그 녀석이 꼭 깨물이지만 죽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독사가 와서 이걸 꼭 깨물고 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보면 토인들이, 다른 말로 하면 원주민들이, 어허,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육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줬지만 이제 저 죽을 것 보니까 틀림없이 저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무언가 나쁜 일이 있으면 뭐하고 연관을 시킵니까? 죄하고 연관을 시키고 못된 짓 했다라고 이렇게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묻는 거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걸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구역자 생활 또 담임 목사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어떤 집에 아프거나 병이 들면 또 어떤 집에 막 못 살거나 그러면 이런 말을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 봐요. 저렇게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는데 저렇게 못 사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뒤에 못된 짓을 하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어려우면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힘들면 위로해 주고 이래야지 뒤에서 뭐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일 가까이 있는 제자가 예수님,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봉사된 거는 죄송합니다.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애가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 소경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쩌면 연약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거 알면서 지금까지 이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나가면 이거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고생을 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유혹이 오면요. 얼른 떨치셔야 됩니다. 왜요? 이런 유혹이 왔을 때는 이 교회 생활하다가 틀림없이 거의 백발백중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럽니다. 미운 사람 아니면요. 같이 울어요. 미운 사람 아니면요. 마음이 짠하고 안 됐어요. 근데 미운 사람이면 못된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어떠해요? 속에서 고소하게 이상한 게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성경은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게 중요하지. 뜻을 지금 캐치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런다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춤을 퇴 받아서. 제가 퇴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은 영어 같은 데 보면 다 퇴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피트 했다 그러니까. 춤을 곱게 받겠어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퇴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 성경 구절 나오면 되는데 4절하고 5절에 두 성경 구절을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4절하고 5절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 4절하고 5절이 성경 보지 말고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지금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는 이 급한 상황에서 이 소경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두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주고 싶어 했고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뭔지 한번 보실래요? 4절, 5절. 먼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아멘. 4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성도님들 지금 낮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병자를 고쳐줄 때가 낮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게 그 낮을 얘기하는가? 다른 낮을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낮과 밤이 뭘까? 5절을 다시 주실래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고 낮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 이때 낮은 뭐 같아요? 이때 밤은 뭐 같아요? 내가 낮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이 낮이 무엇을 뜻할까? 지금 우리 햇빛 있는 이것을 얘기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성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낮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입니다.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때가 진행되가 안식일입니다. 진행될 때가 안식일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은 나는 해야 된다. 언제까지? 밤이 될 때까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낮 동안에 살아계신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쳐주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낮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에게도 밤이 있다는 겁니다. 밤이 뭐예요? 우리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그러면 낮은 길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낮이 긴가? 그리고 낮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낮이 길어요? 짧아요? 우리 인생의 낮이 살아있는 동안이 길어요? 짧아요? 아주 길다고 느끼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지금 하루 낮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낮. 그저께는 일본에서는 드디어 전 일본 전국에 100세가 넘는 사람이 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만 명이 아니라 7만 명. 6만 9천 몇백 명이더라고. 야, 이제 막 넘어가. 매년 이제 몇천 명씩 이제 100살 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낮이 길어요? 짧아요? 예, 짧습니다. 짧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는 이제 낮 동안이니까 내가 고치는데 밤이 되면 일을 못한다. 내 말을 듣는 너희들도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라. 내 말을 듣는 너희도 죽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쳐주세요. 이 두 마디는 안 들어가 있어도 얼마든지 되는데 고쳐주시더라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건 언제 동안이에요? 낮 동안입니다. 낮 동안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다 그럴 때도 어느 정도까지 나이가 너무 들어가니까 양로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뭐를 할 수 없는 때가 또 이만큼 있더라고요. 오래 사시도. 그러면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낮이라 그러는 그 하이데이, 하이눈이라는 게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이에요. 점권, 지금 예배드릴 수 있고 지금 세상 나가서 움직이면서 말할 수 있고 지금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지금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아멘 그러고 할 수 있는 지금이 언제라고요? 낮. 성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언젠가 밤이 급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면 서서히 오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급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올 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낮 동안에 뭐 하라고? 일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아주 친한 분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오른쪽에 이렇게 앉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오른쪽을 보니까 귀에 이렇게 뭐 하나 또 들어가 있더라고. 이거 뭐 같아요? 보청기를 끼셨더라고. 그분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아 건강은 한데 아 좀 귀가 약해져서 뭐 보청기를 하나 꼈다고 쏙 들어가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듣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안경을 낄 때는 내가 부끄럽지가 않았다고. 내가 안경을 낄 때는 안경 안 끼다가 안경을 낄 때는 참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나에게 느낌이 없었는데 보청기를 낄 때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떨 때는 이거 빼고 가고 어떨 때는 더 작은 거 끼고 가고 어떨 때는 좀 커야 잘 들리는 그걸 보청기 몇 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청기를 끼는 거는 부끄럽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일을 하고 유형이 일을 한다고 펄펄펄펄 다니셨는데 보청기를 끼면서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어렴풋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가 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제가 보청기 끼는 분들을 아세요. 근데 보청기 끼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저도 껴야 되고 나이 들면 우리 사람도 껴야 되고 나이 들면 다 껴야 돼. 귀 약해지면 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보청기 끼는 거 부끄러워하기 없기. 그거 알죠?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청기 낄 때 되면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됐나 벌써 뭐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보청기를 껴야 되면 그렇지 내가 보청기를 껴야 말씀도 잘 듣고 보청기를 껴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보청기 껴야 내가 하나님의 말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지 그러고 팍 끼고 넘넘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부끄러워하면요 이게 몸이 주눅이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나서지를 잘 못합니다. 보청기 껴도 괜찮아요. 낮이라면 움직이셔야 돼.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낮이에요 밤이에요? 아, 왜 소리가 적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그 밤은 뭐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고 무덤에 있는 거 흙으로 갔을 때가 밤이에요. 그럼 주님의 일을 언제 합니까? 언제 해야 돼요? 낮 동안에 합니다. 지금 교회 보시면요 찬양대 자리도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 저보고 그러더라고. 찬양대가 꽉 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날씬한 사람도 엉덩이 속구만 밀면 여기도 10명은 나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요 어디든지 일할 때가 많습니다. 부엌요? 부엌 일하고 싶은데 사람이 꽉 차서 가서 엉덩이 부비고 죄송합니다. 부비고 들어가서 같이 손 씻고 뭐 이러면서 수다 떨면서 일하면 일할 때가 있어요. 밖에요 일할 때가 많습니다. 구역요 뭐 어디든지 일할 때가 많습니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아니면 은퇴한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교사들도 모자라죠. 뭐 손이 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게 정말 없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웃으시라 그랬죠. 웃기만 해도 야 이게 분위기 좋다. 진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 처음에 그렇게 해서 등록하신 분 계시잖아요. 들으니까 안내하는 분들이, 새가족 분들이 그렇게 반갑게 말,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할 일 언제 해야 되죠? 밤에는 못합니다. 언제요? 낮 동안에. 낮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그래도 제일 건강한 거 아시죠? 성도님도 주님 일 많이 하십시오. 교회 일 나서서 하시고요. 세상 나가면은 장사도 열심히 하시고 장사 마치고 사람 만날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낮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 섬기고요. 뭐 좀 퍼서 사주고요. 뭐 같이 즐겁게 웃고 뭐 따져 삽고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시간 별로 없습니다. 왜요? 낮이 길지가 않아요. 낮이 길지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하십니다. 낮이 길지 않네요. 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잘할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낮 동안 일한다. 밤이 되면은 나도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너희들 나는 천국 갈 거지만은 너희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의미를 담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이 이제 고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눈에다가 갖다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을 수 있는 큼직한 원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어떻게 해요? 뱉다. 침 뱉으면 저절로 칵 소리 나잖아요. 침을 칵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을 진흙을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다시 6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머릿속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쁜 그림이에요. 아주 이상한 그림이에요. 침을 뱉었다. 침 가지고 진흙을 이겼다. 장님은 귀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침을 살짝 뱉어도 다 들릴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막 발라줍니다. 이게 위생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불결한 거예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혐오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게 막 싫고 이상합니다. 뭐 오금이 저럴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막 슥슥슥슥 하더니 눈에 발, 이거 뭐 예수님이니까 이런 거는 접어놓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걸 갖다가 눈에 석석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이 말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냄새나게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나를 뭘 보고 갑질을 해부터 시작해서 할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더라고.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그대로 순종하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그런데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내가 싫은 거는요, 죽을 때까지 순종 안 한 사람들 많습니다. 딱 담아놓고 그냥 말씀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래갖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아주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2인자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것을 왕이 알고는 그에게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여기 문둥이 하나 보내니까 나와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옷을 찢으면서 막 대성통곡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가 어떻게 이 문둥병자를 낫게 하냐. 그래서 어떡하죠?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병자를 엘리사에게 보내잖아요. 엘리사에게 보냈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물어볼게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는 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분노를 확 하면서 나는 지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서 내 당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이놈이 뭐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성도들 7번 씻는 거 쉬워요. 그냥 가서 퐁당퐁당퐁당 7번 하면 되잖아요. 8번도 할 수 있지. 근데 왜 못합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잘 내가 왜 말씀을 못 지킵니까? 쉬운데 내가 뭔가 있어요. 문둥이 이놈은 문둥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에 가면은 아주 깨끗한 물이 얼마나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탁하고 요단강 탁합니다. 저 탁한 군데 가가지고 7번씩이나 그리고 획 하고 가잖아요. 그때 그 종들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요, 그것보다 더한 거 하라 그래도 할 텐데 7번 몸 씻는 게 그게 뭐가 어때서 관건해가지고 돌이켜서 가서 씻잖아요. 가서 한 번, 두 번 깨끗하면 받지 못합니다. 7번 딱 하고 나왔더니 그 살이 누구 살처럼? 애기 살처럼, 아기 살처럼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순종요, 쉽지 않아요.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요.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고 있지. 내가 싫어가지고 하는 거는 끝까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길은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춤을 받아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는데 그 바른 거를 가지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씻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돌아왔죠? 눈이 떠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경 7절 말씀 주실래요? 7절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었습니다. 아유, 냄새나는 거, 이거, 이 사람 왜 이래? 부터 시작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안 갔으면 눈이 안 떴습니다. 이게 갔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어떻게 해요? 왔더라. 어디로 왔죠? 어디로 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눈 떠가지고?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학자도 한 반이 되고, 아니면 집으로 갔다는 학자도 많이 됩니다. 요거 뭐라고 돼 있어요? So, the man went and washed and came, 어디요? 집으로 갔다고. 집으로 갔다고. 이제 왜 집으로 갔다고 표현을 합니까? 집으로 갔다고 표현한 이유는 그 다음에 이웃들이, 이제 8절부터 이웃들이 보니까 눈 떴어요. 그래서 막 이웃들이 이 사람 맞다, 아니다, 막 그런 얘기가 8절부터 나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할 때는 자기가 어떤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번역이 좀 달라져요. 하여튼 집으로 갔건 예수님 있는 성전 쪽으로 왔건 어느 쪽으로 왔건 이자가 눈이 떠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습니까? 뭐예요? 절대 순종. 한번 따라하십니다. 순종. 순종.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 순종하는 자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했는데 그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이에요? 시편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가락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었다는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지금 사건을 가지고 그 했던 그 손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 눈에다가 발라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아무리 발라주고 아무리 뭐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한없이 급하게 돌아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정치, 그 다음 여러 가지들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돌아가도 우리는 한 가지만 안 잊으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다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낮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많이 하리라. 무엇하면 좋지? 그러면서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열심히 키우고요. 사업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둠 밤 쉬대리니, 뭐요? 내 직분 지켜서. 그 다음, 어둠 밤 쉬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 다음 뭐요?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왜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밤이 되면 일을 못합니다. 밤이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죠? 제가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가잖아요.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으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나으면 왜 이런 말 하죠? 나으면요. 제가 나은 몸 가지고 집에서 삐뚤삐뚤 놀고 띠룩띠룩 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알아요. 누워보면 하나님 일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게 복되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 낮 동안에 주님의 일 많이 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렵지는 않은 말씀인데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낮이 길지 않습니다.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순종하며 주님의 일 많이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